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국군이 조금씩 영토를 회복하고 있다며 하르키우 인근 4개 마을에서 러시아군을 쫓아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디미트로 클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과 인터뷰에서 러시아 군 격퇴와 관련해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당초 우크라이나인들은 지난 2월 24일 침공 이전 상태로 러시아군이 철수하는 것을 승리라고 믿었다며 그러나 러시아군이 전쟁 초기 크이우 장악에 실패한 뒤 최근 목표의 초점을 동부 산업지대의 심장부인 돈바스에 집중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군사적 측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강하다면 그리고 향후 전쟁 역학상 중요한 돈바스를 위한 전투에서 승리한다면 당연하게도 이번 전쟁에서 우리의 승리는 다른 나머지 우리 영토의 해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쿨레바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11주 전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영토 회복 목표에서 더 나아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실제 전장의 현실보다는 정치적 야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군은 침공 이전보다도 돈바스 지역에서 더 나아가고 통제를 강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에브릴 헤인즈 미 국가정보국장이 밝혔습니다. 중앙정보국 등 미국의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헤인즈 국장은 10일 상원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러시아가 동부지대에서 승리하더라도 전쟁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인즈 국장은 푸틴 대통령이 여전히 돈바스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지만 그의 야망과 러시아의 현존 재래식 군사 역량 사이 불일치의 직면에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아마도 물가 오름세와 식량난, 에너지 가격 악화 등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는 데 기대를 걸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인즈 국장은 특히 전쟁이 지속되면서 푸틴 대통령이 보다 극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존재적 위협을 인식할 때만 핵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국제사회 파트너들과 협력해 우크라이나가 곡물과 옥수수를 수출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브리짓 브링크 우크라이나 대사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브링크 지명자는 10일 열린 상원 외교위 인중청문회에서 러시아가 흑해와 아조브해를 차단하고 있어 이들 곡물을 운송하는 것이 현재 매우 큰 도전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제 파트너와 다른 이들과 함께 우크라이나가 곡물과 옥수수를 수출할 수 있는 다른 경로를 찾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리에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국 당국에 이같이 알리고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재 움직임과 미래 예상되는 추이를 고려할 때 제로 코로나 전략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중국 전문가들과 논의했으며 그와 같은 접근법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전략으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리랑카 당국이 11일 최대 도시이자 행정수도인 콜롬보에 장갑차와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심각한 경제난의 와중에 최근 친정부 시위대가 평화적인 반정부 시위대를 공격한 이후 스리랑카 전역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스리랑카에서는 연료와 식료품 등 생필품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르면서 지난 9일 마힌다 라자팍스 총리가 사임하는 등 전국 혼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당국은 9일 저녁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통행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방화 등 행위가 지속되자 폭력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들에 대한 발포 명령을 내렸습니다. 미국의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사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트위터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 금지를 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 씨는 10일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이 주최한 행사에서 인수 협상이 아직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며 마무리되면 2, 3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종장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새 대통령은 12일 취임사에서 북한의 최근 잇단 무력 시위에 대한 언급 없이 비핵화 전환을 전제 조건으로 과감한 경제 협력 의지를 밝혀 신중하고 절제된 입장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와 긴밀히 조율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회 공화당 소속 한국계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북 북부와 함경 북부 오후부터 밤사이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새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북한의 최근 잇단 무력 시위에 대한 언급 없이 비핵화 전환을 전제 조건으로 과감한 경제 협력 의지를 밝혀 신중하고 절제된 입장을 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태도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인 제안은 없어 북한의 대미 대남 강경책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도 했습니다.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여기되 비핵화 협상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대북정책 기본 방향을 확인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포함해 올 들어 벌써 15차례 이어진 북한의 무력 시위와 이에 대응한 억지력 강화 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제90주년 경축 열병식에서 북한의 근본 이익이 침탈될 경우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며 선제적인 핵 공격 가능성까지 공언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북한에 대한 취임 일성이 예상보다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나왔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석열 새 정부가 대북 강경파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대북 정책을 펴는데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북한의 도발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한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박사는 북한의 도발 드라이브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정세 판단 아래 윤 대통령이 대북정책의 원칙을 추상적으로 얘기하면서 상황 변화를 기다리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북한 도발이 당분간 높은 강도로 계속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견제를 하지만은 북한을 자극하는 것은 피하는 식의 정책 원칙을 밝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담대한 계획 같은 단어는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의지를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표현한 거지만은 아직은 실질적으로 그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낮기 때문에 일단 시간을 두고 기다리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정성장 북한연구센터장은 윤 대통령의 담대한 계획 발언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기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인당 주민소득을 3천 달러까지 올려주겠다는 비핵개방 3천과 유사한 선 북한 비핵화 후 대북 지원 입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센터장은 그러나 북한이 2019년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핵을 대북 제재 완화와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고 미북 남북 대화 재개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그중에서도 미한 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 중심적 접근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 비핵 개방 3천과 유사한 선비핵화 후 대북 지원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윤 대통령의 입장에는 북한의 안보상의 고려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단순히 경제 지원을 위해서 비핵화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 확보라는 목표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인센티브를 내세운 한국 측의 핵 포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교수는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겠다며 자력갱생 노선을 고집하고 있는 북한이 앞으로도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도발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통제가 될 때까지 최소한 그 기간까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계획에 따라서 핵과 미사일 7차 핵실험을 비롯해서 계속 고도화할 가능성이 높고, 더불어서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아요.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10일 윤 대통령 취임식 직후 비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조선신보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미종속과 반북대결 노선의 강행을 표방하고 있다며 동북아시아의 화약고인 한반도 정세 불안을 극도로 고조시키는 요인이 될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대내 매체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 등 관영 매체에서는 한국의 새 정부 출범 관련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윤 대통령의 취임사가 예상보다 유화적이었다는 점에서 북한도 한국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이 행동화하는 과정을 지켜보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윤 당선인 취임사가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 흐름을 바꾸진 않겠지만 북한이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스스로 대화 모멘텀을 만들 명분은 준 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단은 취임을 했고 곧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시고 회담이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보아가면서 자기들의 선택지를 아마 고민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내 일각에선 새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실무회담 제안 등 보다 적극적인 대화 제안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나옵니다. 박원곤 교수입니다.
한국이 먼저 대화를 제의를 하면,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거부하게 되면 그 이후에 긴장 조성의 상당 부분 책임은 북한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국제사회의 공조를 이끌어내는데도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북한의 도발 공세가 두드러지고 핵무력 고도화가 진행되는 국면에서 한국의 주도권 확보나 명분 싸움 측면에서 최고위급 대화 제안이 유효한 방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 국무부가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와 긴밀히 조율해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두 나라 공동 목표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때 진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가 10일 한국에서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의 긴밀한 대북 공조 의지를 밝혔습니다.
Let me start by saying that we do congratulate President Yoon Suk-yeol on his inauguration. The United States ROK Alliance, rooted in the close friendship of our people, it's the linchpin for
레드 프라이스
peace,
국무부 대변인은
security,
이날 정례
prosperity.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구상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선 취임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 동맹은 국민들의 긴밀한 우정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been and we will continue to coordinate closely with the ROK to address the threat posed by the DPRK's unlawful WMD programs.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계속 한국과 긴밀히 조율해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공통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가 전임 한국 정부는 물론 새로운 한국 정부와 공유하는 목표라면서 앞으로 유선과 대면으로 가질 기회들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며칠 내에 한국을 방문해 새로운 한국 정부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증진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 전에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한국 국정원장의 평가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n't want to put a specific time frame on it, but we've been warning for some time. We've been making public our concern that the DPRK could undertake additional provocations. We've seen three
프라이스 대변인은
ICBM
다만
tests.
우리는 얼마 전부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리의 우려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며 우리는 세 차례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과 추가적인 탄도미사일 시험을 목격했고 북한이 가까운 시일에 또 다른 핵실험을 시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잘리나 부터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지난 6일 전화브리핑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준비를 해왔으며 이르면 이달 말까지 실험을 실시할 준비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게 미국의 평가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북한이 최근 밝힌 공식 성명들과 일치하는 평가라며 우리는 이 정보를 동맹 파트너들과 공유했으며 계속해서 그들과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7일 한국 언론에 북한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사이에 핵실험을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도 7일 기자들에게 북한이 이르면 이달 중에도 핵실험에 준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방위성도 미국과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이날 VOA에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에 여전히 열려있지만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응할 책임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우리는 북한에 대한 적대적인 의도가 없으며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데 여전히 열려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북한의 최근 도발들에 대응하고 기존의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이행할 의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대북공조 외에도 여러 국제 현안들에 협력하기를 바란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위협, 기후변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공급망 등의 핵심적인 국제 도전들에 대응해 협력을 심화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의회 공화당 소속 한국계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역내 억지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공화당의 미사일 스틸 영김 하원 의원은 9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낸 공개 서한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일 공개된 서한에 따르면 의원들은 올해 들어서만 15차례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거론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강화를 위해 한국 윤석열 정부와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지난 3월 24일 이뤄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재개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는 우리의 동맹국들에 도달할 수 있고 북한의 미 본토 타격 능력을 입증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한국전 종전선언 추구에 관심이 없고 핵혹은 단거리 재래식 탄두를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군 기지를 향해 쏘아올릴 능력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협력해 북한의 추가 긴장 고조 행위를 막기 위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억지력을 증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서한에 포함된 이 같은 제안은 10일 취임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확장 억지 강화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바이든 행정부도 한국에 대한 확장 억지 공약을 재확인하며 이에 화답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5일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계획을 설명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확장 억지 약속은 철통 같다는 것을 포함해 더 큰 약속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미국은 동맹국을 지원하고 위험을 예측하며 특히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안정성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확장 억제와 같은 역량은 우리의 역내 단합된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무기를 위한 진입로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확장 억제에 대한 신중한 검토는 북한을 억지 강제 저지하기 위해 미국과 윤석열 정부 간 효과적인 소통이 필요한 과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세계 각국이 제20대 한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빠른 시일 내 정상 간 만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북핵 등 국제 현안에서 양국 간 협력을 약속했으며 노르웨이와 인도는 새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관계 강화를 기대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캐나다는 쥐스틴 트뤼도 총리가 지난 6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앞서 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양국 간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새롭게 출범한 한국 정부와의 협력 방안을 묻는 BOA 서면 질의에 이같이 전하고 두 정상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민주주의, 법치주의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을 포함해 캐나다와 한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방안을 모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두 정상은 캐나다와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양국 간 강력한 무역과 경제적 유대에 주목했고 에너지와 첨단기술, 기후변화와 같은 공통된 우선순위에 대한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두 정상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국제 평화와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 논의했으며 트뤼도 총리는 북한의 위험한 행동을 억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캐나다가 전념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외교부 대변인은 두 정상이 긴밀한 소통 관계를 유지하며 공동의 우선순위 진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뤼도 총리는 올 연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를 고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노르웨이도 한국 새 정부에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노르웨이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BOA에 노르웨이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며 노르웨이와 한국은 오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많은 근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며 다자간 포럼 등에서 잘 협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만다 밀링 외교부 국무상이 특사 자격으로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양국 및 국제사안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밀링 국무상은 윤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국은 영국의 역내 핵심 안보 파트너이자 신뢰받는 친구, 매우 중요한 무역 파트너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밀린 국무상은 또한 양국은 지역 안보와 러시아의 지속적인 우크라이나 침공 등 세계 주요 위협과 최선의 대응 방안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영국을 대표해 기쁘며 인도태평양에서 영국이 추진하는 광범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양국의 공통된 가치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증진시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영국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10일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윤석열 한국 대통령을 진심으로 반기며 행운을 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모디 총리는 이어 윤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윤 대통령을 만나 인도와 한국 간 관계 강화를 위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11일 새 정부 초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김규현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명했다고 대통령 대변인실이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외교부 북미 1과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와 공사 등을 거친 정통 북미라인 인사입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겸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요직을 거쳤습니다. 리더십과 대외협상력,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는 김 후보자의 이번 발탁은 국정원 내부 인사가 아닌 정통 직업외교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한이 비핵화로 전환하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풀이했습니다. 북한과의 관여에서 조건에 맞춰 상응 조치를 취하는 상호주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위 북한 담당 국장은 10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확연히 다른 대북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Was interested in providing incentives first.
루지에로 전 국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먼저 양보를 한 뒤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게 하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어떤 조치에 나서는지를 지켜보고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방식을 택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시설을 복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취임사 내용은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의 중요성에 대해 힘을 싣는 발언으로 해석했습니다.
North Korea is reversing their actions at their nuclear test site.
앞서 윤 대통령은 10일 열린 취임식 취임사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며 북한이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경제협력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담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북한 정권 입장에선 윤 대통령의 취임사가 비핵화를 향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로 들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미국이나 한국,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선 북한이 비핵화에서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의 메시지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이 윤 대통령의 제안을 그다지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갈루치 전 특사는 예상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말한 비핵화 과정의 끝에 어떤 담대한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혜택이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윤 대통령의 담대한 계획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인당 주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올려주겠다는 전임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과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과거 한국의 보수 성향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관여에서 조건에 맞춰 상응 조치를 취하는 상호주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진보 성향 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북한에 먼저 혜택을 안기는 대북 포용 정책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조건에 맞춘 상응 조치를 취하는 정책은 미국이나 일본의 대북 정책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맨의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윤 대통령이 한국과 미국이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기에 향후 같이 협력해 나가는 게 쉬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했다고 풀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열린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윤 대통령이 매우 현명한 발언을 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화해를 제의하고 나왔다는 점이 의미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이런 제안에 거절한다면 경제적 지원이나 협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대화나 비핵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윤 대통령이 취임사를 통해 자신의 대북 접근법에 다양한 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윤 대통령이 이번 연설을 북한 정권에 대해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손길을 내밀어보는 기회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윤 대통령의 접근법 가운데 하나가 대화와 협력, 문제 해결이라며 이는 현명한 움직임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연루된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 씨에게 스페인 신병인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담당 판사는 북한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는 안 씨의 신병인도에 사실상 반대하지만 법리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상급 법원이 자신의 결정을 뒤집길 바란다는 이례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이 크리스토퍼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를 승인했습니다.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9일 공개한 결정문에서 재판부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증거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안 씨가 스페인 법에 따라 강제 침입과 불법 감금, 부상 유발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개연성은 존재한다면서 이런 결과에 기초해 재판부는 안 씨가 4개의 혐의로 인해 신병 인도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 서기관 사무실이 미 검찰과 국무부에 안 씨의 신병 인도 승인 서류를 송부하도록 명령하고 30일 이내 안 씨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신병 인도 전까지 연방 보안관국이 안 씨를 구금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안 씨는 자신이 소속된 반북단체 자유조선 조직원들과 지난 2019년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해 납치극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후 스페인 당국의 요청을 받은 미국 정부가 안 씨를 체포해 연방법원에 신병 인도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안 씨의 변호인은 북한이 안 씨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사실과 범죄 가담 비중이 크지 않다는 사실 등을 내세우며 신병 인도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해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선 안 씨 등이 탈북을 희망하는 북한 대사관 직원 혹은 외교관과 공모해 납치 자작극을 벌인 것이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안 씨는 스페인 법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상급 법원이 이번 결정을 유지해야 하며 또 국무장관이 안 씨의 신병 인도를 최종 승인해야 합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안 씨 측의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담당했던 로젠블루스 판사는 이날 자신의 최종 결정과 달리 안 씨의 신병 인도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52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결정문 상당 부분을 신병 인도가 이루어져선 안 된다는 내용으로 채우면서 이번 결정이 법리적 판단에 따라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과거 북한이 해외에서 암살 사건을 저지른 적이 있다는 이성윤 미 터프츠 대학 교수의 증언을 인용해 안 씨도 북한으로부터 살해당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안 씨가 스페인 법정에 선다고 해도 이번 사건의 피해자인 북한 외교관 등은 재판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을 것이고 이에 따라 안 씨의 유죄 입증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신병 인도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미 국무부가 안 씨의 신병 인도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이미 거절한 사실도 결정문에 담으면서 안 씨를 보호해줄 장치가 없다는 점을 신병 인도의 반대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결정문에 따르면 안 씨의 변호인은 신병 인도를 막기 위해 국무부 관계자들과 반복적으로 만나 모종의 거래를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재판부에 진술했습니다. 또 신병 인도가 무산되면 파장이 있을 것이고 미국에서 스페인 정부가 안 씨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식의 판단이 나올 경우 외교적 파장이 클 것이라는 게 검찰 측 주장이라고 로젠블루스 판사는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병 인도 결정이 상급 법원에서 뒤집혀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과거 판례나 다른 법 조항에 묶여있는 자신과 같은 연방 치안 판사와 달리 상급 법원은 인도적 예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믿는 만큼 나는 상급 법원이 안 씨의 불가피한 신병 인도 문제에서 공범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와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모친 신디 원비어 씨가 북한에 맞서기 위해 안 씨에게 강한 여성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면서 고립된 그 나라의 고문과 암살 위협으로부터 그를 구하기에는 내가 너무 약하고 힘이 없다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판사가 자신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상급법원이 이를 바로잡길 바란다는 뜻을 결정문에 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로젠블루스 판사가 안 씨의 신병인도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은 이미 일부 전문가들을 통해 제기됐었습니다. 안 씨의 신병인도 결정을 피하고자 지난해 5월 심리를 개최한 이후 약 1년 가까이 고심한 게 아니냐는 추정도 나옵니다. 당시 안 씨의 심리에 참석했던 이성윤 교수는 지난해 11월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최종 결정이 늦춰지는 건 신기한 일이라면서 5월 심리 당시 로젠블루스 판사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 씨의 변호인들도 지난해 9월 이전에 최종 결정문을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VOA는 미 국무부에 안 씨의 스페인 신병 인도를 승인할 것이냐고 질문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스페인은 1970년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국방장관이 북미 대륙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를 위해 미국과 협력을 재개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난드 장관은 10일 캐나다 국제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대담에서 캐나다 정부는 북미 대륙을 향한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국민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대규모 검토의 일환으로 탄도미사일 방어에 대한 완전하고 포괄적인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극초음속 미사일과 최첨단 순항미사일, 사이버 공격 등의 위협으로부터 북미 대륙을 지키기 위해 최첨단 방어시설을 혁신하고 이에 투자해야 한다면서 최근 미국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만나 캐나다가 미국과 함께 창설한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의 현대화 계획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05년 자유당의 폴 마틴 정부 때 미국 미사일 방어 체제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같은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최근 ICBM 위협과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북미 방어 체제 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이 같은 위협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이 이어질 때마다 강력한 규탄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으며 대화와 외교가 북한 주민의 안보와 안정, 경제적 번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제공한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향한 노력을 지지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동맹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방정보국장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속도와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대량 살상력을 갖춘 핵탑재 미사일로 미한일 세 나라를 모두 위협하면서 추가 도발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의 스콧 베리어 국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시간표와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agency is worried about North Korea for sure and their ballistic missile development timeline and as well as the potential.
베리어 국장은 10일 상원군사위원회가 전 세계 위협을 주제로 연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 문제 외에 크게 우려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북한과 이란 문제를 꼽으면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서에서도 북한 지도부는 북한의 힘과 결의를 가시하기 위해 다양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추가 시험을 고려할 수 있고 사이버 공격 혹은 또 다른 핵장치 시험을 강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행동 여부는 북한 지도부가 군사 역량 개발과 미국 한국을 압박하는 것 사이에서 어떤 셈법을 따르느냐에 달렸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셈법에는 ICBM 시험 혹은 핵실험에 따른 상당한 외교적 경제적 역풍에 대한 예상도 들어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전략적 억지력 강화와 미한동맹의 군사적 역량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며 북한이 올해도 핵과 미사일, 군사 현대화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는 국방정보국의 기존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김정은은 미국과의 잠재적 협상에서 자신의 지렛대를 강화하기 위해 이런 군사적 개발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정책과 한국의 군사현대화, 미한연합군사훈련을 자신들의 군사발전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실로 이용함으로써 자신들의 행동을 계속 정당화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이어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에 여전히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면서 사거리와 치명성이 높아진 핵역량을 갖춘 탄도미사일로 한국과 일본, 미국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North Korea continues to threaten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with nuclear-capable ballistic missiles of increased range.
베리어 국장은 김정은이 자신의 체제 보장과 파괴력, 범위 면에서 확장된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의 이익과 미 본토를 더욱 정확히 겨냥할 수 있는 미사일 역량을 현대화하고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은 여전히 핵무기 프로그램에 전념하고 있다며 북한 지도부는 전략핵과 미사일 억지력 확장을 정권 안전보장과 강압적인 군사 위협과 행동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는 것 같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제재 위반 행위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금이 필요한 북한과 지난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무기 거래 선택지가 제한된 버마의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은 버마에 무기 판매를 재개할 수 있다는 새로운 평가도 내놨습니다. 북한 사이버 역량에 대해선 수익 창출과 국방력 향상이라는 정권의 목표를 지원하는 정교한 해킹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해커들은 제재를 회피하며 정권을 위한 간첩 활동을 물론 암호화폐 탈취와 랜섬웨어 공격 등의 범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며 이런 작전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북한의 무기 개발과 생산, 정권의 생존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에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장도 김정은이 계속해서 미국과 동맹국을 겨냥한 핵과 재래식 역량을 꾸준히 확장하고 강화하고 있다는 기존 평가를 재확인했습니다. 헤인스 국장은 김정은은 역내 안보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하고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만들기 위해 공격적이고 잠재적으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주기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주은입니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이 북한 등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육군이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 육군은 적의 위협에 대응해 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중장거리 정밀 타격 시스템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처드 셸비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 등의 위협에 대응한 강력한 육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육군이 제출한 2023 회계연도 국방 예산안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상원 세출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셸비 의원은 10일 열린 세출위 국방소위원회 총문회에서 미국 육군은 오늘날 점점 더 복잡해지는 안보 환경에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북한 등의 위협을 언급했습니다. 셸비 의원은 오늘날 우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지상전을 목격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영웅적으로 격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미국 육군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수천 명의 군인들을 신속하게 배치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중국을 저지하고 이란과 북한, 급진적 극단주의 단체의 도발에 대응할 강력한 육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지금까지 육군은 인력과 준비태세, 현대화와 관련해 일관되고 충분한 투자 덕분에 이러한 도전에 대처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But I have to say at the outset, I'm concerned by the Army's request. We all are.
셸비 의원은 그러나 육군이 요청한 2023 회계연도 예산안이 우려스럽다며 물가 상승이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상황에서 육군의 이번 요청은 지난해 확정된 국방 예산보다 더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크리스틴 워머스 미국 육군 장관은 육군이 적의 미사일 위협 등에 대응한 공격과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field 4 long-range precision fire systems. The long-range hypersonic weapon, the PRISM precision.
워머스 육군 장관은 미국 육군은 장거리 정밀 타격 시스템과 장거리 극초음속 무기를 비롯해 미국 육군이 개발 중인 고기동 트럭 발사 차세대 탄도 미사일인 장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 중거리 능력을 고려한 사거리 확장 포병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있으며 병력 구조에 따라 미국의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패트리어 대대를 한 곳 더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의 한국 측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한국이 제공한 버스가 지속해서 공단에 드나든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개성공단 인근 시설에는 한국버스가 상주하며 정기적으로 출입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개성공단의 북측 입구 부근을 촬영한 맥사테크놀로지의 지난해 3월 위성사진에는 차량 3대가 보입니다. 승합차로 보이는 하얀색 차량이 입구 바깥쪽에서 개성공단 방향을 향해 대기하고 있고 그 뒤로 중형 트럭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또 입구 바로 옆 건물에는 파란색 버스 한 대가 정차돼 있는데 앞선 두 대와 달리 개성공단 안쪽에 정차한 것이 눈에 띕니다. 동일한 지점을 촬영한 다른 날짜의 위성사진에서 이들 차량을 발견할 수 없는 점으로 볼 때 해당 차량은 장기 주차 상태가 아닌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과정에서 위치가 드러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많은 사람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버스가 개성공단 안쪽에서 발견된 점은 더욱 주목됩니다. 이날 발견된 버스는 과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북한 근로자 출퇴근 편의를 위해 제공한 현대자동차의 대형 버스 에어로시티로 적게는 25명에서 최대 50명까지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폐쇄된 개성공단으로 적지 않은 수의 근로자를 실어 나르기 위해 버스를 운용 중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앞서 비오이는 플래닛랩스의 일반 위성 사진과 고화질 위성 사진을 분석 비교해 버스 여러 대가 개성공단의 한 건물 앞에 정기적으로 주차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촬영된 고화질 위성 사진에는 버스 9대가 앞부분을 남쪽으로 향한 채 건물의 동쪽 입구 쪽에 바짝 붙어서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같은 움직임이 최근까지 최소 9개월 넘게 이어지는 것을 저화질 위성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버스 9대를 동원해 정기적으로 근로자를 대거 실어 나르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점에 다른 곳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통해 이미 개성공단을 출입하는 버스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비단 해당 건물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개성공단 일대에서 버스가 발견된 경우는 더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에는 파란색 에어로시티 버스 한 대가 개성공단 입구 바로 앞에서 운행하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지난해 3월 위성 사진에선 같은 색상의 버스 한 대가 개성 시내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개성 반대편인 한국 쪽 입구 부근에는 좀 더 흥미로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입구 바로 옆에는 군부대 혹은 학교로 추정되는 건물과 함께 연병장 혹은 운동장으로 보이는 공터가 마련돼 있는데 이 장소에 파란색 에어로시티 버스가 정기적으로 드나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 촬영돼 구글어스에 공개된 12개의 위성사진 중 6개의 사진에서 이 버스의 모습이 확인됩니다. 해당 장소에선 정기적으로 인파로 추정되는 점들이 관측돼 군부대 혹은 개성공단 경비병력이 상주하는 부대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만약 이곳이 군부대라면 북한군이 한국 측 자산을 사용하는 상황이 돼 적지 않은 논란일 수 있습니다. 과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는 개성공단이 정상 운영되던 시절 북측 근로자 출퇴근 편의 제공을 위해 버스 290여 대를 제공했습니다. 이들 버스 상당수는 여전히 개성공단 내 버스 차고지에 모여있지만 약 30대는 현장에서 사라져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최근까지 위성사진의 운행 모습이 포착된 버스는 사라진 30대 중 일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한국통일부는 BOE에 이들 버스 소유권이 한국 측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는 각국이 북한에 차량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한국 측 버스 자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결과적으로 국제사회 차량 금수 조치를 위반한 셈이 됐습니다. 개성공단은 남북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5년 가동을 시작했으며 이후 120여 개 한국 기업체가 입주해 최대 5만 명에 이르는 북측 근로자를 고용해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2016년 2월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등을 이유로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후 북한은 한국 측 자산에 대한 전면 동결을 선언했으며 지난 2020년엔 한국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개성공단 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평북 북부와 함경 북부 오후부터 밤사이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도에서 12도, 낮 최고기온은 12도에서 28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1도, 낮 최고기온 23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11도, 낮 23도, 양덕 아침 7도, 낮 20도, 신의주 아침 11도, 낮 20도, 구성 아침 10도, 낮 21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 흐리겠고 오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5도, 낮 최고기온 19도, 강계 아침 9도, 낮 19도, 희천 아침 9도, 낮 22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12도, 낮 25도, 개성 아침 12도, 낮 28도, 사리원 아침 11도, 낮 24도, 신계 아침 10도, 낮 26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원산 아침 12도, 낮 17도, 장전 아침 12도, 낮 17도, 평강 아침 9도, 낮 24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11도, 낮 20도, 장진 아침 4도, 낮 14도, 청진 아침 9도, 낮 16도, 김책 아침 9도, 낮 16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해산 아침 5도, 낮 16도, 김영권 아침 3도, 낮 13도, 삼지연 아침 1도, 낮 12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도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 먼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5월 12일 목요일 VU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U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과 쿠바가 4년 만에 워싱턴에서 만나 이민 문제를 논의합니다. 미국과 쿠바는 1984년 일련의 협정이 맺어진 이래 반년에 한 번씩 회담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이상한 질병으로 인해 업무를 감축하면서 회담이 중단됐습니다. 4월 21일 미 국무부의 에밀리 맨드라라 서반구 담당 부차관이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쿠바의 카를로스 페르난데스 데코시오 외교차관이 이끄는 대표단을 만났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은 이민 문제에 대한 성공적인 협력을 살피는 한편 협정 이행을 가로막는 문제들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해상으로 또는 육로로 미국으로 들어오려는 쿠바 주민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쿠바 주민들은 갖가지 이유로 쿠바를 떠납니다. 우리는 쿠바 주민들이 쿠바를 떠나는 근본 원인은 인권을 존중하지 않으며 자유와 안전 그리고 경제적 기회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압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양국이 이민 문제 회담을 재개한 것은 미국과 쿠바가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질서 있는 이민을 위한 협정 이행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국이 논의한 문제는 미국 이민법과 해상, 육상 이주 문제, 또 이주자 송환 문제와 함께 대사관 운영 문제 등이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의 영사관과 관련 5월부터 제안한 형태로 이민 비자 문제를 제기하는 것과 미국 시민 그리고 긴급한 비이민 비자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안전하고 합법적이고 질서 있는 이민은 미국과 쿠바의 공동의 이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 상봉과 쿠바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계뉴스입니다.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국군이 조금씩 영토를 회복하고 있다며 하르키우 인근 4개 마을에서 러시아군을 쫓아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신문과 인터뷰에서 러시아 군 격퇴와 관련해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쿨레바 장관은 당초 우크라이나인들은 지난 2월 24일 침공 이전 상태로 러시아군이 철수하는 것을 승리라고 믿었다며 그러나 러시아군이 전쟁 초기 흐유장하게 실패한 뒤 최근 목표의 초점을 동부 산업지대의 심장부인 돈바스에 집중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군사적 측면에서 우리가 충분히 강하다면 그리고 향후 전쟁 역학상 중요한 돈바스를 위한 전투에서 승리한다면 당연하게도 이번 전쟁에서 우리의 승리는 다른 나머지 우리 영토의 해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P통신은 쿨레바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11주 전 러시아 침공에 따른 영토 회복 목표에서 더 나아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실제 전장의 현실보다는 정치적 야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러시아군은 침공 이전보다도 돈바스 지역에서 더 나아가고 통제를 강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에브릴 헤인즈 미 국가정보국장이 밝혔습니다. 중앙정보국 등 미국의 18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헤인즈 국장은 10일 상원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며 러시아가 동부지대에서 승리하더라도 전쟁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인즈 국장은 푸틴 대통령이 여전히 돈바스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지만 그의 야망과 러시아의 현존 제네식 군사 역량 사이 불일치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아마도 물가 오름세와 식량난, 에너지 가격 악화 등으로 인해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는 데 기대를 걸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인즈 국장은 특히 전쟁이 지속되면서 푸틴 대통령이 보다 극적인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러시아에 대한 존재적 위협을 인식할 때만 핵을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은 국제사회 파트너들과 협력해 우크라이나가 곡물과 옥수수를 수출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브리짓 브링크 우크라이나 대사 지명자가 밝혔습니다. 브링크 지명자는 12일 열린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러시아가 흑해와 아조후해를 차단하고 있어 이들 곡물을 운송하는 것이 현재 매우 큰 도전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국제 파트너와 다른 이들과 함께 우크라이나가 곡물과 옥수수를 수출할 수 있는 다른 경로를 찾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동안 우크라이나산 수출품에 의존해왔던 여러 나라들이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도록 구호단체들과도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테드로스 아드하눔 게브리에수스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중국 당국에 이같이 알리고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재 움직임과 미래 예상되는 추이를 고려할 때 제로 코로나 전략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해 우리는 중국 전문가들과 논의했으며 그와 같은 접근법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전략으로의 전환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리랑카 당국이 11일 최대 도시이자 행정수도인 콜롬보에 장갑차와 병력을 배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심각한 경제난의 와중에 최근 친정부 시위대가 평화적인 반정부 시위대를 공격한 이후 스리랑카 전역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스리랑카에선 연료와 식료품 등 생필품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르면서 지난 9일 마힌다 라자팍사 총리가 사임하는 등 전국 혼란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사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트위터 인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 금지를 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스크 씨는 10일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이 주최한 행사에서 인수 협상이 아직 협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며 마무리되려면 2, 3개월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5월 12일 목요일 VOA 새벽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